작년 5월 10일에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5월 9일 날 국민투표가 있었고요. 그날 저녁에 당선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5월 10일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아주 흔치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요. 한 신문에서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갈 길을 예측하는 그런 기사를 내어놓았습니다. 기사의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법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갈 길이 보인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내놓은 법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갈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내용이신지 짐작이 가십니까?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대표 발의했던 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법들을 보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대표 발의했던 세 가지 법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잡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기자의 상상력에 상당히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국회의원 때 했던 그 법을 발의했던 것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죠. 입법부의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 운영의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을 보면 그 법을 만든 사람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보면 그 법을 입법한 사람, 만든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 역사관 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분이 만드신, 제정하신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율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요. 이 법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괜찮은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로 멋있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풍류를 아시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는 법이 하나 있어요. 그 법이 신명기 24장 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가를 간 것이죠. 이제 막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젊은 신랑을 이렇게 대우하라라고 법으로 적어놓았습니다. 그를, 그 신랑을 첫 번째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두 번째 무슨 직무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요. 세 번째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며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멋있는 법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구약의 율법이에요. 흔히 구약의 율법, 구약의 하나님 하면 엄격한 분, 무서운 분, 딱딱한 분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로맨스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혼의 재미가 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가간 후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이 막 친범이 많잖아요. 국방의 의무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군대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막 장가를 갔으면 신혼의 아내와 떨어져 지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직무도 맡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냥 집에서 한가롭게 아내와 즐겁게 지내라고 하십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신혼의 단꿈에 살라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분이시죠.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법을 통해서 그분의 캐릭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대 근동에 어떤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법입니다. 이게 유니크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 법은 없습니다. 그 법이 바로 희년법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주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축제, 환희, 기쁨의 법, 기쁨의 해라는 뜻입니다. 이 희년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개인과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희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동기 문명의 이스라엘이 철기 문명의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먹고 살 수 있게끔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열두 지파에게 열두 개의 땅을 나누어서 이렇게 분할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인구나 땅의 지형이나 땅의 크기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나누어 주었어요. 가장 큰 지파에게는 가장 큰 땅을, 조그만 지파에게는 조그만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평균적으로 균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성전을 풀타임으로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땅이 없기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신에 열두 지파가 십일조를 내므로써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일에 전념하게끔 했던 것이죠. 여기에도 평균케 하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레위 지파가 땅이 없었지만 십일조를 통해서 다른 지파만큼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빠진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로 형성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열두 지파 플러스 레위 지파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의 청사진입니다. 블루프린트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원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제정한 것이 바로 희년법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희년법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지키면 되는데 이 희년법이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에요. 인간의 악함과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주신 땅을 제대로 경작하지 않아서 빚을 지게 되었고요. 그 빚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을 팔아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땅을 판 것으로도 어려워서 자신을 팔아서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반대편에서는 주신 땅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축적하려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의 땅을 사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원형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희년을 제정하신 거예요. 무조건 50년이 되면 희년을 선포해서 다시 자신이 속한 지파로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 고향에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지파의 땅도 다시금 돌려주었어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법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50년을 주기로 첫 번째 부채죠, 빚. 두 번째 노예, 신분이죠. 세 번째 토지의 소유를 원래대로 돌리는 리셋을 하는 거예요. 리셋. 그 다음에 사회를 다시 리부팅을 시키는 것입니다. 희년하면 두 가지 영어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리셋과 리부팅입니다. 리셋한 다음에 리부팅을 시키는 것이 바로 50년마다 주기적으로 했던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배자도 없고 노예도 없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었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희년법이라는 큰 울타리 가운데 세세하게 주시는 세부 지침인데요. 우리 29절부터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29절은 희년법의 예외 규정입니다. 희년법은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법이에요. 땅, 토지에 대한 법인데요. 29절은 땅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벽 안, 이 성내에 있는 주택,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럭셔리 주택이라 그러는데요. 이 주택에 대해서 희년법의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이 법이 생겼냐면 외국으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있죠. 이 이방인은 희년이 되면 자신이 소유했던 땅을 다 잃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12지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땅을 다 잃게 되죠. 그래서 외국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내 도시에 거주할 경우 개인 소유로 그 주택을 인정해주는 예외 규정이 바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세하심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29절입니다. 성벽 있는 성내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내 도시죠. 그 타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두신 희년의 예외 규정으로 두신 것이 바로 29절과 30절이에요. 31절은 성내가 아닌 성 밖의 주택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희년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게 부동산법 지금 공방 같죠? 조금만 참으세요. 31절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열두 지파의 땅과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없는 그런 주택은 희년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32절은 성벽 안 성내에 있는 주택에 대한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희년법의 예외 규정인데요. 그런데 레위 족속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예외를 둡니다. 그래서 희년법을 그대로 적용하게끔 했어요. 레위 지파가 소유한 성벽 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희년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32절입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작은 가옥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주택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크지도 않고 작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팔았어요. 뭐 레위 지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좀 팔았는데요. 팔았을 경우에 희년이 되면 무조건 레위인들에게 이것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땅이 없는 레위인들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규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별로 재미가 없죠, 여러분? 예, 조금만 참으십시오. 35절입니다. 35절 이하도 희년법의 큰 울타리 내에서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희년법의 큰 울타리 내에서 모두가 자유인으로 자신의 땅을 경작하는데 그런데 49년 그 안에 땅을 팔고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라도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노예로 부리면서 갑질을 할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동족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 바로 35절입니다. 그러니까 존엄한 인간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돈이 없다고 그렇게 막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처지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족에 대해서 아무리 가난해지더라도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어려운 형제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내용이에요. 희년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은 희년을 가능케 한 말씀이에요. 우리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38절 말씀이 희년의 기본 바탕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임을 상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시키셨고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땅을 잠시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년의 정신, 희년의 법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너네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다시금 원 소유자에게 다 돌려주는 그 법이 가능한 것을 3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희년의 정신으로 삽시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희년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정국가라면 그대로 지킬 수 있겠죠. 또한 사회에 그리스도인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 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희년법을 무시하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희년의 정신을 발휘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어떻게 적용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분당에 부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파트를 몇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이제 남은 아파트를 전세를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한창 아파트 전세값이 막 치솟을 때예요. 오를 때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발 전세값 올리지 말라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의 분들에게 더 많은 짐과 더 많은 고통을 얻는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희년정신으로 사는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전세값을 올린다고 해서 그냥 올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냥 딱 떠올린 그 적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는 차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없는 분들이 또 한 반쯤 됩니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가 있는 분들이 기쁘게 라이드로 섬긴다면 그것도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희년정신이란 것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보다 못한 분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이 바로 희년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섬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희년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약의 희년정신은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구약의 사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설교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침 설교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가리킵니다. 이 해는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해라고 했을 때 이 해는 year, 연,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 해라는 것은 the year of grace. 이것이 바로 구약의 희년을 의미하고 그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희년 사역이었어요. 사탄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복 낙원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이것이 바로 희년 사상, 희년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희년 정신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서로가 돕고 서로가 격려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이 참 바쁩니다. 그리고 참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준 도전이 무엇이냐면 잠시 멈추어 서서 주위를 둘러보라는 거예요. 혹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희년은 다른 민족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독특한 사상이자 독특한 법입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다 잘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못났다고 뒤처지거나 잘났다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삶을 꿈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또한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처지와 나의 자리에서 희년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